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교훈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할 만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의 중심은 이미 생명을 얻으라는 것임을 들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생명은 천국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또한 예수님 교훈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강렬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봉독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으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예수님의 교훈을 살피면서 그때 드린 말씀을 조금은 반복해야 할것 같습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도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어로도 천국이라고 표현된 곳은 마태복음뿐입니다. 다른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개역성경에 한번 천국이라는 번역이 나왔는데 그 말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그냥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 즉 킹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말 중에 35번은 정말 천국이나 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경건 운동을 벌리면서 금기시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엘로힘 대신에 그들은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를 엘로힘 대신에 하늘 즉 샤마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마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정서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하늘, 샤마임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13장과 22장, 25장은 비유를 모아놓은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13장에는 7개 혹은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외에는 모두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하지 않고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하셨지만 역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역시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비유이기는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모두 천국 비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한 것은 다른 복음서와 편지서들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있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하신 교훈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사랑이 된 사람들만이 사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이 드러났으며 이 생명의 성질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생활이며 그런 생활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는 회개함으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현재의 자신의 상태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참된 의미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이 역사하는 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로마 6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실 때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보다는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이라는 곳에 있는 나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개의 비유가 모두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비유 교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 13장의 첫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는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8장 11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거든요. 이 비유도 천국 비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씨는 마음, 곧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국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사람은 이 뿌려진 천국 말씀에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않든지 하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 같은 마음은 반응이 일어났다가 다른 자극들 때문에 말씀의 반응을 상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뿌려진 천국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말씀이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 10장 17절이거든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밭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곧 믿음입니다.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돌밭은 반응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에 완전히 무감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완전히 몰입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에 반응할 수 없도록 굳어버린 마음, 길가가 되어 밟힐 대로 밟힌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씨를 뿌리는 자가 계속 괭이질을 하고 잡초를 없애는 많은 노력을 한 후에 비로소 씨에 반응할 것입니다.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도우는 도우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처럼 굳은 마음들을 갈고 메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의 일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 생명을 얻도록 사랑을 베푸는 생활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다음부터는 비유를 시작하면서 천국은 또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는 교인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일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일꾼들이 그 가라지를 뽑기를 청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뽑을까봐 염려가 된 것입니다. 주인은 곡식이 다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곡식에 대한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태이지요. 곡식과 가라지를 모두 추수 때까지 더 두었다가 그때 거두어 가라지를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하시죠. 이 비유는 따로 제자들에게 그 뜻을 풀어줍니다. 조금 후에 그 말씀을 살피기로 하지요. 이 가라지 비유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있고 다음에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유명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값진 진주 비유고 마지막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다 천국 비유들이며 그 차례가 또한 이 세상에서 시작된 천국의 발전 과정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첫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씨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이 씨가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이 아니고 옥토로서 반응하면 천국은 이 씨를 받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곧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이미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원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연히 마귀요, 사단이죠.
이 원수 마귀 사단은요, 이 시작하는 천국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경우 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개인도 되지만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농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밀밭에 자랍니다. 그 줄기와 잎이 밀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밀 농사 전문가들은 아마 줄기와 잎만 봐도 분별할 것입니다만 우리 같이 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 거의 구별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구별하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 주인 농부와 일꾼들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다치지 않기 위하여 추수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단의 세력이 세상 끝날까지 섞여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이라면 알곡이 되어야 하고 또 밭에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께서 천국의 씨를 뿌린 개인의 마음과 또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여 아주 구별하기 힘든 비슷한 거짓 진리를 뿌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 의하여 자기의 믿는 바를 시험하고 확인하여 배운 바 확실한 것에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더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담배씨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겨자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씨가 더 작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담배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를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는가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겨자씨는 나무이고 겨자씨는 나무의 씨, 겨자나무의 씨이고요. 담배는 풀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하실 때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담배는 나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자라는 씨앗들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비유가 가르치려는 목적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 심어질 때 아주 보잘 것 없이 작게 시작되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그들은 세상적으로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나무가 되었는데 아주 우람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우람한 나무가 된 교회에 가라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끝날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겠지만 끝날에 거두어져서 불에 사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와 내적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누룩이 들어가기 전의 가루와는 전혀 다른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루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요. 그처럼 예수를 믿고 천국의 말씀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양은 옛 모양의 사람 그대로이지만 그의 생명과 인격과 생활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전부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사망이더니 이제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이 되는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 사망일 때에는 생활이 부패 자체이더니 이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보이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이 변화시킨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미 조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을 심으러 오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심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분간이 어렵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과 분간하기 힘들도록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곡식인 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 신자 개인마다 자기를 깊이 살피게 하는 경고입니다. 저나 애청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내가 믿는 바가 순수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확증하여 확실하게 곡식으로 있는 자신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 때가 오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따로 단으로 묶은 후에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사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곡식 중에서 가려내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악인을 의인 중에서 가려내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마태 13장 39절부터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 그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유의해 보십시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추수 때에 합니다. 그것처럼 세상 끝에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이 말씀은 추수 때 곧 세상 끝이 오기 전에는 불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악인들을 거두어 낸 후에 비로소 불에 들어 그들을 불에 던집니다. 또한 바로 그때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 세상 끝에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들은 어떤 귀를 가지셨는지요?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귀를 가지셨는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지옥이나 천국에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생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된다고 믿으시는지요? 만일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사상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면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인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시험하고 확증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절차를 밟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바가 성경 말씀과 모든 면에 일치하는지 확증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절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예수께서 뿌리신 천국의 씨,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의 교훈은 세상 끝에 추수 때에 밀과 가라지를 따로따로 묶어서 이 밀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넣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악한 자는 거두어서 영원한 불에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 충실한 곡식이 된 사람들은 하늘 곡간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라지들은 마귀는 가라지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죽는 대로 죽는 그때 영혼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그때 영혼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가라지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다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남은 말씀들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서 역사와 전통과 신학이 해석한 그 해석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가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지 않은 자리에 굳게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곡식으로 그것도 알곡으로 주님의 거둠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이 된 사람답게 생명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